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축복된 모임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최소한 세 번의 상자가 언급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용어로 얘기한다면 궤, 상자가 세 번 언급이 되는데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 언급됩니다.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자. 그리고 두 번째 상자가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어디에 담아서 버리죠? 갈대 상자죠. 이제 개역 성경은 각각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통일성을 찾기 어려운데 영어성경 킹제임스를 보면 거기도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갈대 상자. 그 또 한 번에 이 상자가 언급되는데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더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았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서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상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일곱 개의 기구들을 언급하시는데요. 그 기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법궤를 언급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성막 안에 법궤로부터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궤, 이 법궤라는 것도 이제 아크인데요. 이 법궤는 많은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법궤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법궤만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기구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법궤 안에는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증거궤를, 증거의 판을 그 법궤 안에 두라. 그런 차원에서 이 법궤, 증거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낮아지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증거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증거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2편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이 시편 132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불렀던 그 찬송을 표현하는 시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감격해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법궤와 함께 주의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이 법궤와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시편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상자 법궤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이 법궤 또 증거궤 이 언약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 법궤의 그 규격을 보면요, 길이가 2규빗 반인데 이것을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1m 25cm 정도 됩니다. 길이가 1m 25cm, 너비가 1규빗 반인데 이것은 75cm, 높이도 또 75cm 됩니다. 우리 이 성찬상을 제가 어제 그 자를 가지고 재봤는데 길이는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높이와 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은 정금으로 만든 상자, 그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었던 법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들어서 아카시아 시딘 나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나무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그 나무 상자를 금으로 입히라,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금빛이 나는 금빛의 상자가 바로 법궤, 언약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법궤의 재료가 나무와 정금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와 정금 이 두 가지인데 이 아카시아 조각목 씨뜨는 나무라고 하는 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금 이 두 가지는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로서 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와 두 번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교파로 나눠져 있고 또 로마 카톨릭과 또 개신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많은 분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약 천년 동안에는 하나의 교회로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11세기 약 천년 이후에야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 초대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약 천년 동안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동안에 모든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 결정을 했던 그 교리들을 정통교리라고 합니다. 그 정통교리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교리가 어떤 교리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개신교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단체들 모임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죠. 섹트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그 모임이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기독교 천년의 역사 가운데 정통으로 확증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확증한 그 정통의 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정금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죠. 왜 신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생각하면서 배워야 하는 그 진리는 그 법궤. 법궤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법궤가 나무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시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다른 한 가지 그 근거는요. 이 법궤 위, 법궤 뚜껑, 법궤 덮개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시은 소라고도 하고 시은 좌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와서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릴 때에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은소, 속죄소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안에, 이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진리는요. 이 법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와 인도자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출애굽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채라고 하는 것은 긴 막대기입니다. 장대입니다. 법궤의 양쪽 네 귀퉁이에는 금으로 된 금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 좌우에 양옆으로 막대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극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갔잖아요. 가마의 그 아래에 보면 두 긴 장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혹은 네 사람이 이렇게 그 가마를 이동하는 것을 보는데 바로 그 긴 장대를 오늘 출애굽기 25장에는 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채라는 말이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폴입니다. 폴, 장대. 장대인데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항상 법궤 좌우에 꿰은 채로 두라. 빼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법궤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정 동안에 끊임없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 이동을 위해서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법궤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으로 싸고 또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서 이 채를 꿰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 법궤가 한 곳에 딱 정착되어 있고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면 아마 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채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항상 그 긴 채를 법궤 좌우 양옆에 끼워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이 법궤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채가 옆으로 좌우로 끼어있는 이 모습은 항상 떠날 준비를, 떠날 채비를, 이동할 채비를 갖춘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광야길에서 앞서갔던 것인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들을 앞서가시며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법궤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이동할 채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할 채비를 갖추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참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가나안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참패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올라가지 않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한 가운데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올라갔고 비극적인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나아가지 않으시는데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에는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의 목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고 잔잔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과 낙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 그러한 불순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법궤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궤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비참한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이 법궤, 정금으로 쌓인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정답이 하나 나왔고요. 쌍난 지팡이, 또 만나의 항아리, 십계명. 예,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5장에는 십계명 돌판만 언급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을 히브리서 9장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럼 만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길에서 순례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던 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만나는 광야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표였죠. 그런데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동일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순례길을 잘 여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대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우리도 동일한 레위인인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면서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자격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02장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로 택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단순히 싹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법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게 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모든 해결을 맡기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도록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구약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법궤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계명을 담은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노함 가운데서 그 돌판을 내던졌고 그래서 그 돌판이 깨트려졌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돌판을 법궤에 잘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 언약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계셨던 것이죠.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잘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그 율법을 보존하시는 분, 그 율법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하신 순종으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로움이 전가된다.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라고 합니다. 트랜스포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됩니다. 트랜스포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실 때 그들의 죄악됨을 아시지만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근거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바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제가 여러 차례 강단에서 설명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한번 빌립보서 3장 9절을 언급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온 의라.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 율법과 선행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가하신 그 의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 2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여기 여호라고 하는 말과 신약의 주라고 하는 말, 로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근거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한 동시에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법계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와 인도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때 주님을 앞서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주간을 또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만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성막의 법궤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된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참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